주의 사랑을 전파하고 외치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한두 분씩 이제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가을이 정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내일 모레가 되면은 저희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벌써 77주년인가요? 78주년이군요. 네,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네, 아직 광복이지 아직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빛을 쐬긴 쐬 것 같습니다. 아직 온전한 자유는 얻지 못했는데, 네, 저는 이날 되면은 꼭 백범 김구의 일지를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네, 김구의 나의 소원의 뒤쪽에 나와 있는 일지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는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남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이 소원을 이루려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군만 되면 나는 그날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서는 부기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백범 김구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 한 구석이 늘 뭉클뭉클합니다. 네, 언젠가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주 독립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한 문화의 강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7월 4일날 우리 독립기념일 때는 이 사람들 미국 애들이 추구했던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트 디클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앞에 읽었잖아요. 그때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권한, 생명에 대한 것, 행복에 대한 추구권, 자유에 대한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가버먼트잖아요. 정부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 대한 이 백범 김구가 바라는 것은 온전한 정부의 수립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문화를 즐기는 삶에 대한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백범 김구가 이 독립을 아직 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독립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과 23절의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 대한 간구가 들어있어요. 굉장한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간구에는 어떤 간구가 있냐면 1장 15절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1장 15절과 16절, 17절에 보면 감사와 기도에 대한 부분 이후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는 간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간구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그 간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정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주석을 갈 때에 어떤 말을 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위를 시험하는 하나의 시금석은 실제적인 이 사도가 하는 실제적인 이 간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움으로 부닥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놀랍고 경이롭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나에게 정말 간절한 사건으로 주어지는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욥의 풍성함을 대해서 내가 오늘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대단하다고 써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알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정말 뚜리있게 생동감 있게 나를 정말 놀라운 삶의 경지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꿈 나는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했던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유업에 대한 풍성함이 그 죽음에 대해서 펼쳤던 그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했고 만지기를 원했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해서 연구하고 끊임없이 살펴보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천사들 또한 살펴보기를 바랬던 이 영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누리고 계세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이요. 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접근 방법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려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고 읽어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무엇으로 읽혀지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유니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된 크리스찬 유니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예, 통하여서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니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의 지식에 대한 것. 영생은 이것이니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영광이라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존엄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레인디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영광인데, 근데 그 영광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광고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영광은 광고예요. 온전히 비춰지는 것.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해서 이 정도에서 글을 썼을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할 때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에서 점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매일마다 삶에서 그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알다는 그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알다, 오이다. 여러분 베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다 경전이 있잖아요. 네, 베다의 원래 말이 오이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다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 알아가듯이 아는 것을 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남녀가 사귀듯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리틀 프린세스를 좋아하거든요. 어린 왕자 좋아하는, 어린 왕자 특별히 어떤 걸 좋아하냐면 여우하고 이렇게 만날 때 여우하고 사귐을 갖잖아요. 근데 어린 왕자가 갑자기 만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친해지길 원치 않잖아요. 오늘은 저 멀리에서 50보 떨어져서 우리는 오늘 알아가자. 그 다음날은 우리 다섯 발자국 더 가까이, 45 발자국에서 알아가자. 그 다음날 40 발자국, 35, 30, 20, 10. 이렇게 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렇게 점점 친해져 가는 거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마소서 3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이 알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땅의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땅의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희만 알아. 이때 안다는 게 뭐겠어요? 이때 안다는 게. 단지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러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precious nation, 나의 정말 값진 민족으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그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알미면서 특별한 관심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는 그 놀라우신 알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관심을 갖게 하시는데 그냥 우리 능력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enlightenment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nlightenment 해주겠다.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 enlightenment란 말이에요. 그대로 밝히셨다고 하는데 헬라어 말도 엔포티라는 말이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몽이라는 말을 쓸 때 인라이트를 우리 안에 정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인식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기를 바라는 것이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 My wish. My wish. You know, three things. My wish. 세 가지 뭐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망. 두 번째는 유업의 풍성함. 세 번째는 권능의 대단함. 이거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이분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입에 새겨지게 도와주셨어서.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김구의 나의 소원까지 외쳐대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제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유호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상속을 주신 거야? 네. 그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해서 깨닫게 원하시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를 주셨단다. 파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파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파워를 여러분들이 네,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툭 치면 당신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니야, 내 딸, 내 딸이 뭐 이게 하버드 가기 위해서 나 공부를 더 잘해서 많은 지식을 얻길 원해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학업을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거를 다 이뤄갈 수 있는 바탕, 가장 중요한 바탕, 이 바탕, 부르심에 대한 거, 유업에 대한 거,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에 대한 거.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하여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가운데 충만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자인지 네.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스테디 칼리지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뭘 통해서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유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그걸 우리가 쓸 수 있어야만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오늘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은 특별히 뭐 많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 관계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사명에 대한 부르심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부르심은 미래적이에요. 아직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여전히 부르심이 남아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단순하게 구원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더 나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구원에서만 머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는 빠져있지만 우리를 그 칭한 거 다음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 우리를 두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적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바라고 실망하고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 그게 소망입니다. 부르심에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만
소망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거룩함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나의 열망과 나의 욕정, 나의 뜻, 나의 원하는 소망, 내가 하고자 싶은 거, 내가 그거를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원하신 소망 가운데 있어보지 못한 겁니다.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전적으로 매 순간, 매 순간 가는 것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매일마다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매일마다 부인하는 삶입니다. 되지 않는 것. 되었어도 하나님 그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또 부딪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미래적입니다. 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생명을 잡으려면 그 생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전에 내가 잡고 있던 것을 손을 놔야 하나님의 생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잡게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 손을 놔봐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낭떠러지에서 내가 부여잡고 있던 나뭇가지 하나 낭떠러지에 부여잡고 있던 그 하나를 손에 놓는 겁니다. 놔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을 좀 바꿔본다면 알아봐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내가 보자마자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 부르심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부르심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물을 부르시는데 1장 5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을 했어요. 빛이 있어도라. 사실 있으라라는 그 명령이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이게 직접적 명령이 아니에요. 권유나 청유예요. 히브리어에서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 라고 말할 때 빛이 있어 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빛이 있어 주지 않겠니? 하나님 굉장히 인격자이신 분이시죠.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을 할 때 공부해! 일어나! 이거하고 달라요. 네. 그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그 가운데 책임을 하나님 지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에 네, 그 명령에는 자기의 책임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너가 해야지! 라는 말만 들어있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부르셨는데 빛이 있어줘 라고 말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둠이 만들어졌고 빛과 어둠이라고 칭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빛이야 라고 말할 때 빛의 존재와 속성이 거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존재와 속성을 하나님께서 캐치하시고 빛이라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존재와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냈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참 보기 힘들어 하셨는데 아담에게도 여러 가지 권한을 주실 때 어떤 권한을 주냐면 모든 동물들을 그 앞에 불러내면서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냐면 각각의 이름을 짓게 하게 하십니다. 각각 이름을 다 지어요. 각각의 이름을 지을 때 기가 막히게 각각 이름을 다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 아담이 다 지었대요. 이야, 대단한 일입니다. 아담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을 때 그냥 짓게 아니라 각각의 동물들의 속성을 알고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끌어준 여자를 바로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어때 이런 표현할 수 있는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기는 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말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결혼하신 분들 남편분들이시요
네,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답이 없는 건 무슨 일일까요? 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더다. 네.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뼈를 취하지 않고 다리뼈를 취하지 않고 왜 꼭 갈비뼈를 취하셨을까? 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등됨을 갖게 한 것이다. 하와를 머리로 지었다면 하와가 아담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고 발로 하면 하와가 아담의 동로로 살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셨고 갈비뼈를 뽑아서 동등된 관계를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뭐 이게 유대인들 해석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히브리어에 보면 마주 보는 자라고 기록해놨거든요. 도움을 주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움을 주는 자가 어게인스트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에 하나님 아담과 마주 보면서 그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의 성품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는 자라는 뜻으로 어게인스트를 써놨어요. 와, 그 멋있는 해석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는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네. 또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 견제해주는 자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옆에 존재하는 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아담이 그를 불렀다.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는 게. 네.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근처에도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면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르죠. 뭘로 불러요? 죄수번호로 부르잖아요. N15, N228. 이름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빼앗긴 거죠. 여러분들이 또 센과 치히로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 거기 보면은 이름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다시 찾아야 걔가 본래 본성으로 돌아오고 원래 삶을 살아갔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 자체.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부른다는 것이 네. 오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를 불렀대. 그래서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 여러분 그런 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누구를 부를 때에 나도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되고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나도 너에게 가서 나도 하나의 의미가 되고 너도 내가 너 부를 때 나의 의미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부르심과 이 관계성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제 뱀이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께 서지를 못했어요.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기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는 원래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생명으로 찾아와서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날도 바람 소리와 함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 생명 가운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또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호와가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하와가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을 이렇게 찾으시면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때 부를 수 필요가 없었을까요?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죠. 근데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다 사라지니까. 그 어둠 가운데, 섀도우 가운데 나를 없애는, 다크니스에서 나를 없애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평상시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그때 간절한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절한 영혼이 들어있으세요. 때문에 이 부르심은 특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을 부르게 된 것은 죄를 짓고 자신과 약속이 깨진 상태. 자신과 약속이 깨진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특별한 거예요. 그 원래에 깨져 있는 것, 원래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부르심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언약을 파괴하고 본래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부르심입니다. 낮아지심의 부르심입니다. 죄로 인해 그리고 본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원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듯 부르심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자기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시 자각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때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친밀성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오히려 숨어있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죄를 짓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듯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 있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부르심이라는 것은 존재 자각을 알게 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죄 용서와 관계 회복에 대한 부르심이며 아담에게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이에요. 모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되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각각 다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신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길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본다면 존재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이내야 하나님의 그렇게 부르신다. 아이고야, 와이슨, 준범이 준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저는 영화 나홀로 집에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홀로 집에 1편. 여러분 가장 기억이 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 모르겠어요. 나홀로 집에 이게 잘 기억나나요? 아니면 우리 귀여운 우리 2인조 강도 맨날 당하기만 하는 이 사람이 기억나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야, 그 다음 사람 이게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역시 엄마는 엄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시카고 일리노이에 있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에 얘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친족들하고 같이 어디로 여행 가요? 이제 프랑스로. 1편에 보면 프랑스로 여행 가는데 예, 그 전날 혜빈이 장난을 쳐가지고 엄마한테 구금을 당하잖아요. 너 따로 저쪽 가 있어 해가지고 방에 혼자 처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열몇 명이 우글우글 대면서 가다 보니까 혜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떠나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미 비행기는 이쪽에서 예, 프랑스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오 캐비 where are you?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엄마가 케빈을 다시 찾으러 옵니다. 그때 보면 이 비행기표를 그때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연말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예,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 인파로 넘치겠어요. 표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갖고 있는 반지를 빼요. 돈 500불 챙깁니다. 그리고 뭐 시계 있고 전제 사정부터 다 해가지고 돈 모든 걸 다 빼내가지고 한 부부에게 거기다가 1등석 좌석까지 선물해 줘가면서 그리고 그 티켓을 얻어갖고 엄마가 케빈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바로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데로 들렸다가 거기서 락밴드 그룹과 함께 버스를 타 조그마한 미니밴을 터벅터벅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케빈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도 케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기도 되기 싫은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죄인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부르셨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선택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로 후계자로 삼으셨으며 죄를 깨끗이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하신 비밀까지 알려주신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이 부르심을 경험한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교육적, 정치적 모든 입장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부르심이 에베소 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걸로 평가 좀 하지 마세요. 네. 아,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종교적, 문화적, 내가 학문적 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 모든 걸 넘어서게 하는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지위가 주어졌다고 하는 건 섬기기 위한 지위죠. 많은 걸 공부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 부르심 안에 크게 들어 있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아니, 그런 부르심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부르심에 정말 실제적으로 유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이 응답하는 자에게는 천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기회가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은 창조주 앞에 서서 우리의 바른 위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부르심이며 인간의 참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부르심이며 세 번째로 은혜의 주께서 부르시는 아름다운 용서의 부르심이며 네 번째로 왜곡된 자를 향한 진리의 부르심이며 왜곡되게 보지 말라고 진리로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라고 네, 진리의 부르심이며 마지막으로 죄된 인간을 향한 완벽한 속죄와 구속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세요. 하늘이든 수월이든 땅끝이든 동쪽 끝에 있든 서쪽 끝에 있든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가셔서 네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먼저 들려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부르심의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가 이 부르심에 외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의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스테이트 칼리지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이,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부름에 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이제는 우리를 통한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한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처럼 죄 가운데 숨어 있었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